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생일 꽃바구니 축하 화분 조화는 010-3608-7576.
지난 10여 년간 새날과 함께한 천국 꽃배달 참이원 꽃집 010-3608-7576. 새날이 왔어요. 새날이 왔어요. 왔어요. 이 마음을 딱 비우니까 세상 만사가 다 초월되는 상태. 조연해지는 거야.
혼자만 비우시면 뭐.
내 마음을 비웠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그래보면 좋을 텐데. 그게 야, 어려우니까.
그치, 그치. 비워봐요. 비우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인생 뭐 있어. 오늘은 할 얘기가 많고 그래서 저 빨리 왔어요. 날마다 오는 새날이 왔어요. 블루코 지성채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 시간도 많은데. 한마디씩 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아, 좀 길게 이야기해야지. 음향 상태가.
아, 음향 상태가 잘 들리는. 아,
설정을 좀 바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네. 만담이라도 한 조각 준비하지, 그러면.
아니, 소개를 내가 들어가면 그때는 네. 교정이 안 되니까.
네. 자.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시작하고 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장하실 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에 큰 도움이 네, 됩니다. 네.
자, 오변 마이크는 테스트 안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입니다. 네. 네, 좋아요 누르고 시작했습니다.
네. 네. 출연자가 진짜 좋아요 누르고 아 훌륭해, 나 또 좋아요 눌러야지. 출발.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최범님.
안녕하세요. 전당대회 때문에 밤마다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고 있는 최범입니다.
이보세요. 공직자는 네. 전당대회에 개입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마우스피스는 왜 누가 아구창이라도 돌립니까?
아, 치과 선생님이 일을 왜 이렇게 악무냐고 그래가지고 아. 밤에 껴야 된다 그래서 네. 플린트를 제작했습니다. 네.
자, 단독 최범 복싱 시작. 자, 그리고 오동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입니다.
예, 그리고 박성원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약간 잠바리들은요,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그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경향신문의 단독 한번 볼게요. 결국 답은 한동훈. 오세훈 선거 후에 국힘 세심파 단체방에 친한계 반은 기사 올라와. 그러니까 오세훈 날아갔으니까 이제는 한동훈밖에 안 남았다. 이거잖아요. 에라이. 안 된다니까. 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 한동훈하고 장동혁은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선주자 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처럼 양자 하나 모셔와야 됩니다. 아, 현실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장동혁을 추천합니다. 네. 장동혁이 굉장히 잘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걸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런 상황인 거고요. 소위 이제 그 세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기자회견했던 그나마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 등에 있어서 사과 같은 걸 좀 했던 사람들이고요.
저 사람들이 다 속으로 이제 난가하면서 이제. 네.
저 사람들이 대안과 미래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보기에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런 상황이고요. 전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 단체방에 올라왔던 기사가 이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들이 신문 기사에 나면 좋은 거야. 그리고 자기들 단체방에다가 요구를 딱 띄웠다는 거죠. 오세훈 1심 공직 상시 등의 국힘 당권 대권 구도 변화 촉각 해가지고 여기 요런 걸 띄웠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오세훈은 국민의힘에서도 포기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사실 그 벌금 천만 원이 백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 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하잖아요.
네. 이 정도면 30까지 가도 100만 원 밑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다. 포기하자. 네.
네. 자기들이 봐도 그런 거죠.
1심이 네. 너무 자세히 선고했습니다. 내용은 아, 하나하나, 여론조사 하나하나를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심, 3심에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열심히 준비해야죠.
네.
내년 4월을. 2심에서 뒤집는 방법은 무죄 내리는 거예요.
네.
무죄를 내리고 확 뒤집어가지고 이게 대법까지 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 판결은 아예 포기하는 느낌. 예를 들면 2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80만 원 줄 수 있는데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이하로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요즘 기자들이 한동훈 청문이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평이 뭐냐면 이재명 흉내를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엄청 잘하고 호감형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 위험하게 봐야 된다. 이런 평들이 좀 있습니다.
저 스킨십을 엄청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한번 모자만 벗겨지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장동혁 여기가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때렸던 쉽게 표현하면 그 장동혁의 맞는 칼 여기 이제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해당이 징계 윤리 내부 갈등 역풍 위원 사퇴 항의 분출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윤리위원들이 사퇴해버리고 그러면서 또 회의를 열면 항의하고 그러면서 장동혁에게 지금 영이 안 서는 거죠 사실은.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보면 위원장을 독단 막으려고 회의를 아예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정족수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정족수가 차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들의 합의 없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우도 있고 사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윤리위원회 결정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장동혁의 맞는 칼이 완전 부러진 상태로 네. 회의조차 못 열어요. 그 왜 부러졌다고 이야기하는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 지금 윤리위 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위원장 개인 의견이 공식 입장처럼 발표됐다. 더 중요한 건 성원이 되지 않았으면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참아왔는데 이번 건은 윤민우 위원장이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사리가 나는 거죠. 사실은 저 사람들의 임명권이 당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있기 때문에 수적처럼 움직여줘야 돼. 장동희가 이왕 윤리를 쓰자고 마음 먹었으면 네. 여기서 이제 픽사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윤민우 이자 자체를 윤리위원장이 안 친 게 패착이긴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직진 형태의 약간 구구 성향. 저번에 얘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개딸은 김건희를 질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아닌데.
그리고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그러니까 정상은 아닌 놈을 그저 가천대 무슨 교수라 그러는데 아닌 놈을 저 자리에 앉혀놓고 뭐 그냥 맞는 칼처럼 썼죠.
저 윤리위원장 자리는 그냥 당대표가 꽂아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7월 9일 날이요.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 조경태 등을 징계하기 위해서 윤리위를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놓은 뭐합니까? 사퇴해버리는데 숫자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 이야기는 뭐 넘어가고요.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세훈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슨 논평을 내거나 뭐 SNS를 쓸 때 뭐 사법부가 어쩌고저쩌고 막 분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미묘한 쿠킴. 분개했지만 속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하나 날리고 나니까 오세훈 반대쪽에서 보면 기분이 좋은 거야. 상가집에 갔지만 화장실 가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이게 분개는 한 명만 하고 나머지가 다 속셈이 다른 것 같은.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사실 권력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청래 당대표 지방선거를 저라 저라 하는 민주당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거기다가 다음 주 국민의힘 397억이 달린 선거법 선거가 있습니다. 오세훈 날아갔죠? 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날아갔어요. 저기서 유죄 나오면 어떻게 돼?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재판이기도 해요.
저것도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네. 당선 무효가 되면서.
근데 당선 무효지 이 정도면.
마찬가지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벌금 397억 원이냐고.
제가요?
뭐 효과는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뭐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이 당선됐던 선거가 무효가 돼. 네. 근데 요런 상태가 되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구성원들 입장에서. 아마 오세훈이 유죄를 받았을 때 박수 쳤던 친 장동혁회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 주에 생중계까지 되는데 다음 주에 이게 유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불안이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 돈을 누가 마련해요? 객출해?
에이.
나경원이 한 2억 내고 이렇게 객출해?
건물 정도 건물 팔아야죠.
397억 나누기 100 정도 하면은 개인당 얼마가 나와야 될지는 한 3억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죠. 그 우리 진영도 비슷한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데 당대표의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로 리영이 안 서는 거죠. 리영이 안 서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한쪽으로 쪼그라져 있는 상태. 당대표가 이야기하면 당대표가 올공 행사를 가면 한 10명 따라오고 이 상태다 보니까 이걸 정리해줄 수 있는 시기 표현하면 중심이 사라져버린 거죠. 사실상 당대표가 아니라 올공 대표. 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멀쩡한 전직 대통령도 계시고 현직 대통령도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뭐 법사위 조 하면서 국회 안 들어오고는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예측했잖아요. 상임위원장 후보군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근데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동희 의원은 아무 상관없이 구성된 거예요.
그냥 원내대표가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원내대표가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중요한 상임위원장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장관급이에요.
그렇죠.
대우도 그렇고.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무슨 위원장이 누구를 앉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대표와 뭔가 이렇게 합의하에 뭔가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나갔다는 거죠.
아주 자율적인 동아리 같은 모습이네요. 보기 좋네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명단을 사실 뭐 상임위원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들이 송기현, 진성준, 한병도, 김정호, 서삼석, 이재정, 서영교, 이광재, 조승래, 유동수, 김영진 이렇게 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희정, 유희동, 이만희, 김성원, 송석준, 이양수고 성평등 가족위원장이 원래 임의자가 내정됐지만 국토위원장에서 탈락한 김정재가 될 걸로 뭐 유력하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아리 회장 양보.
근데 재밌는 게 이 상임위 위원장 말고 상임위원 배분할 때 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어제 그 권영진 장풍 권영진이 이 사람 재선이거든요. 대구시장도 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원했던 상임위 원래 이제 국회에 가면은 상임위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하고 지망을 써요. 1, 2, 3을. 그 이 사람이 써낸 게 첫 번째 1위가 정보위 2위가 국토위 3위가 산자위였대요. 근데 배정은 행안위에 배정된 거야. 그러니까 정점식 나와 이 새끼 하면서 욕설하고 멱살 잡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기가 저 사람들은 이 상임위 자체가 사실 자기들의 어떤 배경, 어떤 그 지역 이권들하고 네. 많이 엮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긴 할 겁니다.
장풍 하시는 분이 멱살까지 왜 잡았을까? 손 안 대고도 날려버릴 수 있을 텐데.
장풍 한번 맞아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좀 저게 원래 국민의힘의 모습이죠. 유희동도 왜 경선까지 갔나 봤더니 3선일 때는 3선이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4선 가니까 4선이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혀가지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규정은 정확하다. 말로 안 되면 멱살 잡아야죠.
네. 아 국민의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현상들이 바로 그거예요. 어른이 없는 상태. 어른이 없다 보니 정리가 안 되는 상태. 누구 눈치도 안 보는 상태. 장동혁은 없는 거랑 뭐 상관없는. 사실 1.5선이지 않습니까? 장동혁 자체가. 선수도 낮은 데다가 눈깔이 돌아갔죠. 그러면서 장동혁 자체가 당대표를 인정 못 받는 상태에서 네. 이제는 이제 뭐 저번에 그 한겨레인가 어디에 그 제우가 난립할 뿐 맹주는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말 시적으로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이 당은 정말 아사히판 났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권일용이 지금 특검 조사 받고 있어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영장은 무조건 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그 이제 이런 것도 막 전문적으로 다뤘던 사람 중에 하나 또 우리 또 오동훈 변호사.
네.
아, 사실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때문에 사실은 저 당이 그냥 망하기 시작했던 그렇죠, 네. 그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어제 보도 하나가 있었어요. 백지와 기습 발표 전에 누군가와 통화. 원희룡이가요. 원안 재검토 문구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백지화를 아예 애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원희룡이가 백지화를 외치는 출석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입니다. 이 자체는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저 그 하나만 딱 가져와가지고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처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자기 괜찮은 척 괜히 의수대다가 그냥 깜빵 들어가는 거죠.
아니 백지화 추진 선언한 것 자체가 문제가 크죠. 이게 실질적으로 원안이 있었는데 그럴 땐 특혜 때문에 뭐 그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그게 특혜 의혹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안 재검토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벌써 진행했던 건데.
그 당시에 유명한 영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백지화 선언할 때 그러니까 전화 끊고 바로 이제 단상이 올라가가지고 백지화 하라고. 마실수하는 백지화 하라고.
그렇지, 그렇지.
하고 마실수하는 영상 남아있잖아요.
야, 기억력 좋은데.
그때 사람 다들 이제 했네 했어. 다 했잖아요.
근데 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그 다음 거, 이거요. 원희룡이 당시 장관이 국회로 오면서 원안 재검토가 갑자기 백지화로 바뀐 걸로 안다. 누구누구 전화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때 전화를 한 통만 받은 게 아니라 아니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에 참여를 못하고 계속 전화 받느라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증언들이 많았거든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최혜병 사건입니다. 최혜병 사건에 여러분 그 유명한 그 800-7079. 네. 저 전화가 누가 걸었냐 누가 받았냐 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남는 건 언론들이 이야기를 안 하던데 800-7070 통화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한번 봐봐요. 원희룡 비서관 추정치인데 네 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김건희 집무실이 용산에 있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조태용, 주진우, 군 관계자 추정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와. 근데 저기서는 너무 뜬금없잖아, 원희룡.
네, 원희룡. 네.
최혜병 사건 관련자도 아닌데, 그때 그 당시에도, 아, 저게 원희룡하고 김건희랑 통화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바쁘다, 바빠.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나왔던 얘기가 원희룡은 과연 누구랑 통화했느냐. 사실은 윤석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비서가 받은 이유는 되게 간단해 보여요. 원희룡이 행사를 하고 있었거나 뭐 기자회견하고 있었거나 간담회를 하고 있었거나 이럴 때는 비서한테 통화를 해서 빨리 오다가 가죠. 그러니까 백지화 하라고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 야 진짜 내가 봤을 땐 이거 태생적으로 비태가 맞습니다. 태어나면 안 되는 정권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김건희 선고가 연기됐죠. 근데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로 해부됐다는 거죠. 원래 이제 소부 판결은요. 그 대법관들이 네.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만장일치가 안 됐다는 뜻이기도 그렇죠. 네. 하다 이런 거죠.
만장일치가 됐으면 아마 오늘 선고를 했을 건데.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대법원 법관 구성을 생각해 보면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지금 퇴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2명이잖아요. 만약에 저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투표를 했는데 6대 6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기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판결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조희대의 어떤 또 한번 장난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심이 조희대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한 개만 딱 그랬다 그러면 딱 이 사람들 스킬대로 보면 한두 가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게 지금 뭐 파기환송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가능할까?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재판 결과 김건희만 지금 1, 2심 무죄를 받았고요. 지 남편은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 원. 그리고 명태균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1년 6개월 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대법원이 이걸 뒤집을 용기가 있을까? 그러면서 오세훈마저도 시장직 박탈형 1,0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오정근 변호사한테 물을게요. 이거 대법원에서 판결 어떻게 나와요?
저는 이건 그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김건희가 명태균 여론조사 개입한 걸로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 사안에서 일단 윤석열은 지금 그 개입한 걸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명태균도 그렇고.
그 판결문에서 네. 지배했다고 나옵니다. 네. 김건희가 지배했다.
네네네. 네, 네.
아, 그래도 조이대가 미친 척하고 눈 딱 감고 버튼 누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조이대 탄핵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아, 진짜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 좌절.
근데 저는 뭐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 자체가 물론 뭐 지금까지의 조이대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다들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좀 의심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는 뭐 절차상 전원합의체를 회부된 거고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대신 이제 좀 이게 특검법에 의하면은 3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7월 28일까지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7월 28일까지 선고하기는 이제 좀 힘들어진 거죠.
무슨 소리예요?
7월 28일.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이틀 만에 해버리잖아.
맞아,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속도를 보여줘야죠.
오늘, 네. 오늘 지금쯤이면 자료 다 받겠네.
연말장에 이렇게
아, 네. 네. 회부하고 바로 또 회의 열고 했잖아요.
그렇지.
네, 이재명 대통령 때는.
조희대 같은 캐릭터가 상당히 기회주의자고요. 네. 뭐 김건희하고 조희대의 무슨 연결고리가 없다면 굳이 김건희 때문에 조희대가 그 대법원장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명태균, 오세훈이 다 유죄 선고가 됐는데 굳이 김건희만 이거를 뭐 무죄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거기서 판결이 김건희 유죄로 나오면 거기서 유무죄 판단한다기보다는 이제 하급심 네. 2심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에 뭐 저 위반 유무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오동희 변호사 이야기는
파기환송 갈 가능성이
네, 파기환송돼서 네. 이거 유죄 취지, 유죄 취지 네, 파기환송 네. 이렇게 이제 오동현 변호사가 이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거 박제해뒀다가 오동현 너 파기환송 반대네 했는데
아, 성지가 될 수 있어요.
성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법조인들 나오면은 이런 점이 편해. 미루면 돼.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맞춰봐야 그냥 쟤는 이제 뭐 뒷걸음질치다가 뭐 하나 밟은 정도니까.
뭐 만주에서는 저런가 보다 뭐.
좋다, 이제.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전부터가 재밌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였고. 여러분, 책 하나만 소개할까요?
자, 광고 들으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책 소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재미로 보셔도 됩니다. 조용래 작가의 장편 소설 밀. 읽은 분들 반응이 하나 같아요. 밤새 단숨에 읽었다. 저녁 먹는 것도 있고 3시간을 꼼짝 못했다. 어떤 독자는 읽는 내내 머릿속에서 넷플릭스 시리즈가 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한 재벌가의 아들이 자동차 트렁크에 몸을 접어넣고 야반 도주를 시작합니다. 총수 일가는 구속됐고 검찰 소환이 코앞이죠. 그를 싣고 한강 하구에 밤안개를 가르는 운전사. 여기서부터 돈은 서울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런던으로, 시베리아와 파나마, 홍콩까지 흘러들어갑니다. 브로커와 변호사, 사설탐정까지 뒤엉키고요.
잠깐만요. 브로커와 오동현 변호사, 사설탐정까지 뒤엉키고요.
문장이 감성적이지 않아요. 책 표지에 저 붓글씨처럼 거침없고 강합니다. 그래서 숨쉴 틈 없이 숨쉴 틈을 안 줘요. 영화 같다는 평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드라마 제작도 이미 확정됐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제작자 장원석 씨도 추천의 이름을 올렸고요.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려운 소설 밀입니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이에요 이게.
저 한 방에 다 읽었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딱 이게 봐봐. 브로커, 변호사, 검사 이렇게 나오면 딱 우리 취향이잖아.
이런 거 한 빠질 필요가 있고 여름에 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독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전철에서 이렇게 책 들고 다니는 게 가장 팁한 거죠.
그렇죠.
네. 와, 나 저번에 깜짝 놀랐네. 주말엔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는데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빈자리는 거의 없지만 많지는 않았는데 나 그 깜짝 놀란 거야. 모든 사람이 핸드폰 보고 있는 건 처음 봤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책 보고 있으면 되게 있어 보인다니까.
그때 이제 나도 같이 동참해야지.
옛날에요. 저 독립운동할 때 지하철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신문 읽고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메트로 이런 거.
그래서 신문 큰 거 말고요.
네, 작은 거.
그 스포츠 투데이라고 좀 좁은 것이 나왔고 그걸 나중에 중앙일보가 따라.
그 당시에는 그게 혁신이었죠.
그렇지.
전철역.
주변인을 배려하는 혁신이라고.
자, 다음에 산삼순백으로 갈게요.
자, 새날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산삼순백.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의 힘. 전설의 고려산삼의 맥을 잇는 산양산삼 추출액 100% 산삼순백.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 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 키운 시종 산양산삼을 추출액을 담았습니다. 한 박스 30병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 여기에 특허 공법으로 완성된 압도적인 농도와 빠른 흡수까지 이미 2만 5천 건 이상의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그리고 꾸준한 재구매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쉽게 지치고 기력이 떨어질 때 더욱 활력이 있는 하루를 위해 산삼순백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지금은 1+1에 10병 추가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산삼 건강 선물, 가족 건강은 물론 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좋은 선택입니다. 품격 있는 건강 선물 산삼순백 지금 새날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을 뭐 한 달 정도 아무한테도 주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근데 이건... 1+1이잖아. 네. 그럼 두 달 먹고 네. 거기다가 10일치 더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달만 드셔보시라고 일단.
젊은 사람들이 먹어야지 될 것 같아. 네. 나이 들어서 먹어도 좋지만.
요즘 시대에 청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근데 젊었을 땐 드시지 마세요.
왜요?
나중에 죽을 때 힘들어요.
심장만 계속 뛰어.
40살 넘고 요건 제대로 드시려면 한 60 넘어서는 한 달치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불 끝나가지고.
자, 1533-3430 전화하시거나 새날마켓 앱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당대표 경선, 예비 경선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명이 모두 통과했다. 이거고 이제 기타금 내고 이제 나머지 두 후보는 탈락했다. 이거고. 나는 어제 전당대회 끝나는 날인 줄 알았어요. 이제 당선자가 나왔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명단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호가 새롭게 바뀐 겁니다. 이제 본경선 들어가는 거예요. 네. 1번 송영길. 원래 1번이 김민석 후보였죠. 예비 경선 때.
네. 번호가 바뀌었어요.
2번 정청래, 3번 김민석 이렇게 당대표 후보들이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 기호는요. 1번 최민희, 2번 김용, 3번 김용호, 4번 서미화, 5번 한민수, 6번 이성윤, 7번 박선원, 8번 임미애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이 경선, 본 경선에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예비 경선 투표율이 37.44%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 있죠. 여론조사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론조사에서 적극 핵심 지지층만 보시면 돼요. 지역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 아무리 흥행을 해도 투표율이 50%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나오는 비중 중에 다 보실 필요가 없고 핵심 지지층 연령대하고 지역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보니까 탈락하신 분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태 의원, 박성준 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정민철, 신계륜 전 의원, 김영남, 이렇게 지금 여섯 명이 탈락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성준, 이건태 탈락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인들도 충격받은
거예요. 그게 왜 충격적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중앙위원들도 투표를 했었기 네, 때문에 네. 지금 현역 의원이고 이분들 지금 굉장히 찐명찐명 외치면서 본인들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당원들의 선택 못 받았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공치무 주도했던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건태, 박성준 네. 의원. 근데 아마 충격이 엄청 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엄청
컸다. 탈락했다고 예선 탈락했다고.
이게 탈락했다고 이게 그 당원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결과 발표하고 나자 바로 나갔잖아요.
여러분 있죠. 탈락했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재명 대통령일 때도 대통령의 뜻은 박찬대한테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 그게 불가능해요.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박찬대 편 들어갔고 웹잡아 나왔던 기억하시죠? 근데 권리당원 66%는 정청래를 찍었습니다. 그게 민주당을 지켜온 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공소취소하는 건 좋아요. 근데 공소취소 모임이 어떻게 보였냐면 정청래 당대표 흔들기로 보였거든. 거기서 낙인이 찍히는 상황도 있고 지금 소위 말하면 친석계라고 불리는 후보가 너무 많았던 측면도 있죠. 지금도 본선에 간 후보들 중에 신석기가 더 많지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작동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의외에 이제 탈락자가 나옴으로써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네거티브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 아니, 어제 보니까 이 언론이 이렇게 해드라, 이제 뭐야, 썸네일을 만들었더라고. 팀 정청래 전원생전. 저는 이것도 난 갈라치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지상파 같은 데서 썸네일을 말 때 친명, 친청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는데 저렇게 썼고, 사실상 친명이라는 패널들 나와가지고 오히려 친청이라는 단어 쓰는 걸 부추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친청 대 친석이 되질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자가 한 명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박승원 광명시장입니다. 원래는 지방자치 군권 그 연대에서 추대해서 이분이 이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분들도 박승원을 못 찍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탈락해버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 후보들은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뭐 계속 비판을 했던 두 후보 말고 저는 오히려 김형남 후보는 새로운 발견을 좀 했다고 보여져요. 네. 다음에 좀 좋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철만 해도 청년 최고위원 제 이번에는 도입 못한다. 그랬으면은 후보 등록을 안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후보도 김민석 후보도 대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네. 지명직 중에 한 명을 청년으로 할 텐데 그걸 일종의 경선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년 지명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기회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아니 이제는 아니 오늘 보니까 본인 뭐 탈락했지만 앞으로 민주당의 문화 강국과 브랜딩과 마케팅을 힘쓰겠다고 하던데 본인은 수사 받으셔야 돼요.
열심히 하겠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
민주당이 그렇게 만만해?
내 말이 맞네, 그거. 좀 내버려.
마케팅과 브랜딩은 이미 당 안에서도 아니, 전문가들 많아요. 네. 본인은 이제 수사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상 본인 때문에 대통령 얼굴에 진짜 먹칠했다는 거 알고 이제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연기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 반성해야 됩니다.
네. 네. 참 이제 와서는 아무도 실드를 치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그렇게 그 청년 후보 하나에 대해서 물고 빨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반성하셔야죠. 이제는 뭐 이름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냥 테슬라예요.
그건 좀 부럽더라.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네. 뭐 또 저는 이제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지막에 끝나고 했던 인터뷰라던가 끝까지 그런 태도 같은 게 지난 우리가 촛불 그 전국에서 계엄 전국에서 기치표 계속할 때 열심히 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네,
낙선 인사도 참.
네.
네. 내용이
그게 정말 진정성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이건태 의원, 박성준 의원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청년들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당원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자기 탈락했다고 냉큼 가버리면 됩니까 그게. 그게 그 당원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번에 그 테슬라 그 친구를 뭐 청년 의원으로 지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어느 진영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직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경쟁을 거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당원들이 또 알아서 선택을 하겠죠. 이제 당원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아 연기력이 저 정도구나.
당원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됐을 때 지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명직이 네. 두 명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자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겠다?
네,
둘 다?
네네. 네.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작년도 공모해. 왜 자꾸 청년만 하냐고 또 이야기 해야 되냐고.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면은 노인 최고위원.
그렇지 지금 노인 자살률이 얼마나 힘드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저 정민철 군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잠깐 이슈가 됐다가 사라지는 소모품이 되지 말아라. 정민철 같은 청년을 소모품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당내에서는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전당대회 몇 번만 하고 나면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정신은 원팀이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 이거 지방선거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러면서, 이러면 총선 때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쳐.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근데 정치를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그 말을 설깃 듣고 와가지고, 너 일로 와봐봐. 아구창을 때리는 사건이 지금 현재 민주당입니다. 내가 어제 송영길 엊그저께 후보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치인도 용역, 그리고 평론가들도 용역, 일부 유튜브 채널도 용역이 돼가지고 감히 네가 출마를 해? 하고 다구리 놓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불공정하잖아. 이 불공정한 거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공약을 안 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가 네거티브로 가면 정청래 후보한테 절대 유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청래는 이미 그 안 좋은 환경에서도 66%를 득표한 저력이 있고요. 그때 대의원에서는 박찬대가 이겼죠. 근데 그것도 이번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KSOI하고 뭐 그전에 여론조사들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점점점 정청래가 앞서기 시작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뇌피셜로 KSOI는 정청래랑 가까운 회사야. 근데 그 다음 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아무 상관없는 여론조사에서도 정청래가 앞서기 시작하는데 표를 딱 들여다가 보면 투표할 사람들의 지지는 더 높아요. 이런 상태로 가는 이유가 뭐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할 시간을 네거티브로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 국무총리 정도의 경험이면 뭐 당대표를 해도 되겠네. 딱 포지티브한 이야기하면서 당대표 한번 바꿔보시죠.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왜 너 자기 정치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살짝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와갖고 아구창을 날리기 시작하는 싸움판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음모론까지 던져버리면 사실 이거는 사실 싸울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상대를 이 판을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소수의 투표만으로 내가 어떻게 이익을 가져가 보겠다는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그 전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후보들 면면하고 소위 용역 평론가들하고 분위기가 똑같이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고 하는 후보도 있어. 최고위원 후보 중에. 뭐 정청래 때린 후보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통의 뜻이 김민석한테 있는데 네가 왜 감히 전당대회 출마에 거기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설사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순간 김민석 그렇죠. 후보한테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라니까 딱 감히 정청이 네가 출마해?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들이 좀 진짜 불편한 게 뭐냐면 그 말 속에 청와대가 위고 당이 아래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청와대가 시키는 걸 수행하는 조직으로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청와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착착착 일을 해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대통령하고 정당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으로서 모든 정치인 중에 대통령만큼 국민의 표를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내가 받은 표는 대통령이랑 비교하면은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중의 의미로 이게 대통령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정치를 구상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실제 실행으로 네가 나의 내 아래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거 모든 게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말 생각 없는 세력들 보면은 막 극한의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좀 모자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청래를 찍었던 3분의 2의 66%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지금 1년짜리 당대표 뽑는데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정청래 66%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의원 표에서는 박찬대가 이겼지만 당원들은 정청래를 대통령의 뜻인 거 알면서도 박찬대를 안 찍고 정청래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똑같이 재현되니까 이것 봐라. 작년에 했던 게 그대로 보이네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할 때 뭔가 좀 작당이라도 좀 하고 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포지티브하게 가자. 요런 그런 걸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 얼굴 좀 찡그렸더니 직접 다가가지고 네가 그랬다며 하고 아구창을 날려버리면 모든 사건은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정치인부터 용역들까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바라요. 그들이 바라는 후보가 됐다고 쳐봐요. 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생각처럼 당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그거 한번 보시고. 다만 그 엊그저께 나왔던 아, 어제 나왔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 1순위 지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선호투표잖아요. 1순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청래 35.0, 김민석 32.9예요. 1순위로 찍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투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40대, 50대, 60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보다 훨씬 더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김민석 후보 쪽에서 지켜봐야 될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전통적 지지층이기 때문에 당원이면은 권리당원이면 투표장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전체보다 1순위에서 40대, 50대가 훨씬 더 많이 벌려놓은 상태예요. 다음에 보수층에서는 정청래 23.1, 김민석 36.1인데 지금 진보 쪽에서는 정청래 46.0, 그리고 김민석 32.1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아까 지금 예비 경선에 30%밖에 안 나오잖아. 전당대회나 본경선 가도 내가 보기에 50% 넘기 힘들어요. 신문라서 그냥 투표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관심 있다 없다가. 그러면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지금 정청래 김민석이 더벌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한번 볼까요? 39.4 대 37.5예요. 여기도 정청래가 앞선다는 거예요. 문제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아울러서 평균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추세가 정청래 쪽으로 기운다. 물론 여기에서는 선호투표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맨 밑에 보면 무당층이죠. 무당층. 이 사람들도 투표권이 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여기서 안 넣습니다. 무당층에서는 19.5 대 17.1이에요. 이게 1순위로 찍은 사람들이에요. 이번 전당대회 2순위 찍은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쉽게 표현하면 송영길 지지자하고 김민석 지지자가 서로 지금 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순위는 송영길이 많은 이유가 김민석을 찍었던 사람들이 송영길을 찍은 거죠. 2순위로.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 2순위는 고민정보다 적습니다. 이 지점이 나중에 본경선 갔을 때 투표율과 이제 고관여층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1순위가요. 과반을 넘어버리면 선호투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어버리면.
과반을 넘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빨리 끝날래. 안 그러면 난장판 되는 거야.
저는 1차에서 이제 과반이 넘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 진짜 걱정인 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순회 경선을 하잖아요. 근데 순회 경선 때 투표하고 그 발표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당원들이 그 경선장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당대회는 잔치라며 축제라며 사람이 모여야지 뭔가 축제도 하고 뭐 싸움이라도 한판 하지 사람이 안 모일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이럴 거면 돈 들여서 왜 체육관 빌려요? 그냥 온라인으로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사실 민주당의 청년 당원도 많이 없죠. 민주당 대신에 국민의힘에서는 구구 청년들이 좀 꽤 있는 편이죠. 근데 실제로 일반 지방선거나 총선을 내도 20, 30대는 투표율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는 투표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야. 내가 당원이기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판세 분석은 안개 속인 거죠. 실제로 이제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만 호남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호남이 전체 당원들 중에 한 3분의 1쯤이 호남이고요. 한 절반 정도가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저 당원들을 나누고 갖는 그런 형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예비 경선이 이렇게 과열됐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30%밖에 안 나온 거는 사실은 과열된 네거티브전에 대한 신문라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 뽑힐 때도 우리가 생각보다 투표율이 높진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요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라서 현재 초반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제 압도적일 것처럼 보였지만 네거티브전이 오래 지속되면서 정청래 후보한테 약간 골든 크로스 당하는 느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네거티브를 아예 없애야 돼요. 그 신천지 네거티브가 어제 우리가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신천지 네거티브가 지배를 하는데 그 흐름에서 왜 이걸 내가 책임지냐 같은 제보센터 설치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와버리면 야 이거 이걸로 지금 우리를 유언정당 만들 생각인가? 민주당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근거를 딱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제시하고 그렇죠. 했다면 네. 뭐 압도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전략의 부재. 네.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포지티브 하십시오. 제가 계속 조언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포지티브를 해야 내 공약이 보여요. 여러분 김민석 후보 공약 기억하세요? 난 정청래 후보 공약도 기억이 안 나요. 포지티브 때문에. 방송을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를 둘 다 해갖고 한 번에 5시간씩 방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시간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선거는 재미가 없지.
진짜 포지티브 할까봐 겁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지마.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수 교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기쁜 소식 안고 돌아오는 여전사 고정윤 변호사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재명. 살다 보면 단체 선물이나 인쇄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생깁니다. 판초, 돌잔치, 결혼식, 모임 이벤트, 각종 행사 등 이걸 어디서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갤러리 기프트는 그간 새날에서 광고하면서 단 한 번의 클레임도 없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왔던 기업입니다. 심지어 대표님의 고객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까지 보내주신 청취자들도 있습니다. 단체 선물, 인쇄 홍보물, 이제 갤러리 기프트에서 해보세요. 갤러리기프트.co.kr 갤러리 기프트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주세요. 오픈마켓을 보는 것 같은 신기하고 다양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문의전화 1666-5404 1666-5404 새날 듣고 연락했다 하시면 더욱더 잘해주실 겁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솔직히 여러분들 이분 처음 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명해지시려고 나오시는.
감사합니다.
자, 허종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인천 동구 미추홀구 허종식 의원입니다. 이상,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방송에는요, 인천 동구 미추홀구까지 하면 굉장히 익숙해. 그렇죠. 남영이기 때문에.
남영이. 제가 갑이고요. 네. 을 위원장이 남영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 허종식 의원이 저 거기서 갑질해갖고 남영이가 을질했다고.
갑질 그만 하면 되나요?
갑지역구십니다.
아니요, 근데 네. 저는 네. 이 방송하면서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 알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정치인들 160여석 중에 다 합치면은 한 뭐 이제 뭐 우리 범진보 하면은 한 180석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 같은 방송까지 다 합쳐갖고 나오는 분들은 100명 이하예요. 한두 네. 번이라도 나오는 분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인정하시면 재밌어져요, 방송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길래, 누구야 했더니, 허종식이래요. 누군데?
그래서 나온 거죠. 잘못 알리려고.
인정하니까 재밌어지죠.
아,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려면, 그분이 누군가 보잖아요. 여기저기 자료를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
와. 내가 이분을 몰랐다고?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세요. 자, 허종식 의원 후원회 계좌는 자, 화면 상단에 있어요.
네, 농협 351-1112-1200-03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가지고.
그리고 허종식 유튜브 동네 사람 허종식. 동네 사람 아니고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허종식 빼고 나면 나머지는 그 동네 안 사나 보죠?
아니, 가끔 다른 동네 온 사람도 있어요. 낙하산으로 가자.
아, 그래, 그랬어요? 네. 국민의힘이 그랬나 보죠?
우리도 그런 적이 많죠.
아, 그래요? 동네 사람? 네. 그럼 그 미추홀구 가에 오래 사셨나 봐요?
45년?
오.
우와, 우와.
그 지역에서만 쭉 살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 동구하고 미추홀구 중에 사실은 미추홀구가 더 크고.
그렇죠. 옛날 남구니까요.
그러니까 네. 동구 미추홀구 갑은 동구가 아예 포함되고. 네. 미추홀구 일부 포함되고.
미추홀구 절반, 동구 전체.
아, 그니까.
예.
그리고 남정이는 사실상 미추홀구.
미추홀구 절반.
절반, 이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구독 좀 해주시고요. 이분 제가 그 인터뷰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하냐면 동영상까지 다 찾아봐요.
예.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아니 내가 농담을 하면 화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던질 때.
아니, 화 안 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받아질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방송 준비하는 거죠. 허정 씨 캐릭터 하려고.
정말 고생하시네. 저도 안 합니다.
일단 오늘의 목적. 오늘의 목적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당위원장에 출마를 하신답니다.
네. 네.
지금, 근데 저 웹자보 중에 나 이게 제일 멋있었어. 뭐, 앞에, 그 앞에 놓고 시당위원장 출마 이런, 출마선언 이런 것보다도요.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자세. 시당위원장 도전합니다.
네.
저기 지금 저 숲은 울산, 아니 저 인천 아니라는 소리 있는데.
이제 송도입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송도를 바라보면서 찍은 겁니다.
아, 센트럴파크 공원 진짜 크대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 일산 가면 있는 호수공원 같은 그런 느낌?
그 신도시 가운데 있는 공원들 대충 비슷합니다.
특히 그 인천 신도시 쪽은 진짜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됐대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강남필이에요, 거기가.
강남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달라서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 때문에 인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네. 출마하신 분들이 누구냐면요. 정인영, 네. 허종식, 이성만.
네. 두 분 선배님하고 저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좀 속되게 표현하면 박 터지고 있어요.
안 터져야 되는데 터져서 지금.
근데 사실 저 세 분 다 네.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먼저 나온 사람이 임자.
감사합니다.
채널 보는 분들 중에 지금 허종식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정일령, 이성만 이분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침 바르는 게 임자죠. 잘 나오셨고요. 자, 왜 출마하시는 거예요?
일단 잘해보려고 나왔고요.
아, 네. 오늘 좋아. 오늘 좋아.
잘해보려고.
호감 가요. 지금 잘해보려고.
이제 우리가 정부 여당도 당대표 뽑을 때 대통령과 누가 잘 맞출 것이냐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이 시당위원장도 박찬대 인천시장님하고 누가 잘 적합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원님, 제가 네. 참고서만 말씀드리는데, 네. 당원들끼리 싸웠던 그 작년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박찬대 시장은 많이 언급 안 하셔도 돼요. 그 비호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박찬대 인천시장이시니.
인천시장이고 인천시당.
아, 저는 박찬대 의원 좋아해요. 진짜로. 시장. 우리 고정 출연자이긴 했는데. 네. 자꾸 박찬대를 이야기하시는 게 선거 전략상 도움이 안 되실 수 있다는 참고사.
그래도 인천시장이시네.
예.
그래도 어떡합니까? 인천시장이시니 그분하고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저다.
그건 그렇죠.
아, 친하세요?
오래 친하죠.
어떤 관계세요?
오랜 대학 선후배 사이고요. 아. 지역에서 오랜 선후배 사이인데다가 정치도 같이 입문했었고요. 아우. 함께 자주 어울리고. 종교도 크리스찬으로 갔고 여러 당단적 만화를 오래 아주 친한 이번에 인천시장 출마
친구세요?
제가 선배고
아 선배고 아 그러면 인천시장 가가지고 전대시장 술 한잔 하자 이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애인은 같이 들어야죠.
아니야 전화해가지고 술 한잔 합시다 하면 만나줘요?
그렇죠.
요즘 시장 되셔가지고 안 만나줄 것 같은데
만났는데
야, 이분 매력 있다. 딱 지금 5분 지났는데 뭔가 막 기대고 싶은 형님 이런 느낌.
복을 더블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세 분 중에서 내가 돼야 되는 경쟁력은 뭐 있어요?
제가 이제 인천시 대변인을 했고요.
네.
원래 한겨레신 문제 기자 출신인데 네. 인천시 대변인을 했고 또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인천시를 가장 잘 아는 거죠.
아.
그리고 박찬대 시장 후보 때 시장을 준비할 때 정책 공약을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하.
가장 잘 이해 폭이 넓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당원들하고도 소통하는데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이게 사실은 지금 지방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시도당 위원장들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그 지방정부하고 그 지방의 시도당하고 합이 잘 맞으면
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인천시장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돼야 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각별한 사이이기도 하지만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함께 맞춰왔기 때문에.
소위 케미가. 그렇습니다. 케미가 맞는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 현안이 뭐예요, 근데? 현안을 풀기 위해서?
인천은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이제 첫째는 원도시와 송도 보셨잖아요. 원도시와 신도시, 진도심 간의 균형 발전. 이 격차가 커지면 앞으로 인천시를 맞죠. 화합하는데 정말 문제가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미래 먹거리와 연관되는 인천공항이 있고요. 또 항만이 있습니다. 이런 데 연계돼서 얼마나 인천시를 미래의 경제의 대한민국 중심으로 바꿔갈 거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고 함께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인천은 옛날에 그 뭐 이건 속된 표현인데 옛날에 막 이부망천 그래갖고
그러다 그분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망했죠. 근데 실제로 인천이 떠오르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산보다 인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정도로 커지고 있는
지금 인천이 305만 310만 가까워지고 네. 있는데 이 속도면 인천은 이렇게 늘고 있고요. 네. 부산은 줄고 있어서 앞으로 한 5년 7년 지나고 나면 인천이 부산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제2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서열 얘기할 때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광주 전남 그 특별시가 되면서 서열은 서울 전남 광주
그렇죠.
다음에 이제 부산이었었는데 지금 네. 인천이 될 가능성이 있는
3등으로 거죠. 인천이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보면요. 부산 그 저기 인천 쪽 신도시뿐만 아니라 거기는 진짜 막 송도라든지 이런 데 무슨 청라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진짜 발전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 지금
송도는 네. 국제 도시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돼 있는 최첨단 도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송도만큼 최첨단 도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도시라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서해구가 따로 생겼죠. 서구가 서해구로 바뀌었죠.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인천이 엄청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당 위원장 중요하다. 인천 시당 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장 박찬 시장님하고 잘 맞춰서 네. 인천을 발전시켜야 될 무거운 그러니까요. 체중을 지는 자리다.
제가 인천 시당 그러니까 인천 당원이면은 난 무조건 허정식 갑니다.
절 꼭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들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은 네. 또 그분들한테 갑니다 표가. 그러니까 유력에 나오시는 게
일관성 있으셔야 돼.
새날 방송에 정일영 이성만 이분은 못 나오게 막으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쇼츠로 돈단 말이에요. 새날 푸나 허종식 지지자.
못 나오게.
내가 옛날에 그런 거 약간 다른 여담인데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뽑는데 나는 그때 당시 서영교 의원이 출마한지를 몰랐어요.
출마한지를
몰랐는데 김병기 의원이 나왔어. 네. 그 논란에 그분께서 나와갖고 내가 나는 김병기 의원 무조건 지지. 왜냐하면 같은 지역구거든요.
동작구.
지지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그 다음날 출마하는데 가깝기는 더 가깝거든요. 서영교 의원이. 그러니까 새날 푸나는 김병기 지지 이렇게 되게 쇼츠가 더웠고 사실상 아, 악플 엄청 많이 먹었죠, 나중에. 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재밌다고 드리는 말씀이고. 자, 인천시당 위원장 출마하셨는데, 네. 뭐, 일단 저는 허정식 지지.
그 마음 절대 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허정식을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기 보면 썸네일이 있잖아요. 이명박과 싸우던 한겨레 기자의 대변신.
네.
사실 이게 있어요. 제가 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잘 모르신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아까 그 자료 조사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이게 사실은 이런 인터뷰가 이쪽 전문용어로 버프 받는다 그래요. 막 광을 내주는 거지. 근데 몰랐을 때는 그냥 이름만 알고 있거나 이름도 모르는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료조사 해보니까 진짜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선을 패배하고,
네.
개항 의뢰 출마를 할 때 가장 깊숙한 관계자가 허정식 의원이었다는 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후보가 어떻게 된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3월 8일 치고, 두 달 뒤에 5월 8일 이럴 때 이제 5월 10일 날인가 8일 헷갈리는데 하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는데 정치검찰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네.
그 상황을 보고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당시에 당시 대표였었잖아요. 그만 돕기는 그렇죠. 했지만 자 이대로 두면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일 거다. 어떡할 거냐. 내가 서울시장으로 나갈 테니 기왕으로 이재명 대표가 오는 게 어떠냐. 오시겠냐, 저는.
아.
제안이라 한번 해본 게 어떠냐. 근데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워낙 정치검찰이 난리 칠 때라서. 그래서 제가, 제가 나서 보겠다.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는 동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 소통관에 이제 예약을 했는데, 제가 기자회견도 쓰고,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데 아무도 안 가니까요.
네.
이제 또 기자회견문을 기자회견한다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우리 당의 수석 대변인이 박찬대입니다. 제가 박찬대 전화를 했죠. 근데 박찬대 의원께서 그대로 옮기면, 형님, 저도 같이 갈게요. 같이 가자. 그래서 저랑 박찬대랑 둘이 갔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고, 박찬대 옆에 서 있고, 꼭 기왕을 오셔야 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백브리핑도 제가 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하고 났더니 몇몇 우리 의원님 선배님들께서 저를 부르더니 네가 무슨 민주당이 네 거냐, 네 오락을 안 하려고
진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아, 그때는 굉장히 의외의 한수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재명 그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천군만마였겠어. 보통 기본적으로는 대선에 지면은
그 일밖에 없는 게. 네. 검찰 출신, 검찰 가만 두겠습니까? 제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어.
누가 보더라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이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 이거 없으면 우리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자산이고 우리나라의 자산인데 이거 못 지킬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고정식 의원이 나라를 살렸구나. 진짜로요.
살리러 간 건 아닌데.
아, 만약에 그때 어떤 그런 결정들이 없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진 사람이 무슨 뭐 저 국회의원 재보궐이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 졌으면 조용히 있지에 그 사람 불러내느냐 이렇게 욕을 한 거죠. 비판을 하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출마를 못했다 그러면요. 지금 윤석열 정권 영구집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갔겠죠.
네. 영구집권이요. 내란 일으켰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영구집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양을 오시겠다고. 그래서 계양산 짜라고 이제 오시는 날이에요. 저도 같지 않았겠어요. 지휘자들 오르고 갔는데 아무도 사회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회 보셨어요?
또 사회에서 마이크 잡고 이재명 후보 오십니다. 한참 떠들다가 또 마침 박찬대 수석 대변이 오시니까 대변이 하는 게 좋겠다. 마이크를 넘겨줬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이야, 이 억울함.
그런데도 저는 맨날 이재명 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해명을 안 합니다. 뭐 해명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신점들이 있는 거죠. 뭐 이제 누구나 다 소위 말하면 대통령 발의를 하니까. 근데 실제로 결정적 역할을 하신 건 맞네요. 자, 나는 인천 시당의 당원이면은 호정식 찍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 마음 안 변하시면 안 된다.
안타깝게도 저는 서울시당이라서.
아시는 분이라서.
자, 알겠습니다. 재밌다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호정식 의원을 잘 몰랐었는데 사실 우리 진영 내에서요. 소위 말해 진보 언론이라고 하면 한경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겨레 신문의 태동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이 무르익으면서 87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도 신문 하나 갖자. 뭐 이제 국민들이 다 거기 돈 투여해갖고 한겨레 신문을 만들었고 지금도 가끔씩은 욕을 먹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언론은 아직까지 한겨레거든요. 이상한 소리 가끔씩 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호정식 의원을 찾다 보니 한겨레 기자 출신이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08년도에 그 대우나 명분을 갈며 집착한다 뭐 이런 이명박이 이제 한반도 대우나 만든다고 할 때 어? 기사를 보니까 호정식 선임 기자 종스 골뱅이 한이.co.kr 선임 기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데스크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데 기자로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선임 기자예요. 그러니까 편집장은 아니어도.
부장 이상을 하고 그 한 분야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져야만이 선임 기자 자격을 줬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2008년이지만요.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 호정식 기자가 2010, 몇 년이죠 이게? 2019년에도 기사를 씁니다. 근데 이분이 딱 제 간에 맞는 게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기사를 보면 환경. 네. 그러니까 4대강도 환경 파괴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태양광의 풍력 지열, 에너지 절감, 자연의 선물. 채널 방송이 아마 유튜브 이런 채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환경과 경제 고정 방송이 있어요. 그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렇게 하시다가 저 주음하고 나서 지금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되신 건가요?
아니요. 영입 안 거 제 발로 갔죠.
이분 재밌다. 허종식 의원 재밌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10년에 송영길 인천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네. 그분이 저한테 맨날 전화 오고 만나자고 만났더니 인천시야 자기를 좀 도와달라. 집도 인천인데.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인천시 대변인 공보특보 대변인으로 갔습니다.
꼭 언론인 출신이 대변인 시켜요. 그러니까, 항상.
네. 그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2014년 인구로 기억되는 2014년 선거에서 송영길이 인천시장으로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할 게 없어졌잖아요. 어. 그러니까 떨어진 시장께서 저한테 정치는 아시지 출마합시다 그래도 붙었으면 아니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2016년에 출마를 하게 돼서 떨어졌어요.
그때 떨어지신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바로 정치권으로 픽업돼가지고 승승장구한 분이랄 때 아픔이 있으셨네요.
제 발로 갔습니다.
멋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계양으로 모셨잖아 본인이.
아, 뭐라고 한 건지 본인이 오신 거 있어. 오시라.
아니, 그러니까 허정식 의원이 모신 거고 허정식 의원은 불러준 사람이 없어갖고 내 발로 간 거잖아요. 전투력 짱.
진짜 인천 지역구에 기자분들이 많네요.
이제 많아졌지. 그때는 저 혼자였었고 지금은 노종면 의원, 뭐 이용기 의원 많아졌는데 그때는 한 명이었죠. 그 지역구가 워낙 맨날 지는 선거구에서 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맨날 지는 험지.
그렇습니다.
맞아요. 험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 옆 동네 윤상일 의원이 오선 아시잖아요. 제가 동구 미추홀구잖아요.
네.
우리 동구에 전에 서정아 의원이 6선. 남구에 지금 미추홀구인데 심정구 의원이 4선. 홍일표 의원이 3선. 저희는 소선거구제 이후에 제가 민주당에서 두 번째로 당선됐고 재선 의원은 처음입니다.
아, 민주당 예. 인천 동미추홀의 재선 의원은?
갑. 그러니까 네. 남영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영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어려운 선거구입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은 그 대도시들의 구도심은.
그렇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원도심은 보수세가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남영이 당시 후보가 약해서 진 게 아니고 워낙 어려운 선거구예요.
근데 그걸 내가 뚫었다? 남영이 떨어진 건 당연하고 나는 기적을 이룬 거야.
남영이도 이제 곧 될 거죠. 곧 됩니다.
자, 어쨌건 이 험지에서 지금 연달아서 두 번 당선되셔갖고 근데 의원님, 근데 왜 저는 의원님을 모를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보통 이제 이런 미담이나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면 한 번쯤 다뤘을 법한데.
저는 신기가 없어서.
겸손한 자세로 잘 받아주시니까 호감도가 막 상승하고 있어요. 아니, 계속 갈굴게요.
의원님 자체가 유튜브에는 잘 안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아 진짜?
네. 대한미디어에서.
그거 레거시 스타일이라 그런가 보지. 우리 유튜브는 좀 무시하고 싶은가 보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첫째는 제 선거구 자체가 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런 게 있겠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불러주셔가지고.
왜 저 탓을 하세요?
아니,
아니 부를 만한 뭔가 있어야 되죠.
안 불러주셔가지고 뭔가.
아 이거 재밌다. 아니 그러니까 허정식 의원도 어떤 방송에 가끔씩 나오시면은 굉장히 호감형 캐릭터네요. 지금 인터뷰 한 25분 되고 있는데요. 호감형 캐릭터예요. 저는 금방 알아보거든요.
아 그래요?
방송은 그러니까 이 허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머릿속에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야 돼. 허정식. 뭔가 확 생각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용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6년 지나신 거잖아요 국회의원 되신.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허종식 의원의 운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좌진들이 요즘에는 저 카니발 종류 차 타고 막 운전 막 하고 수행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운전하시는 걸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니,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보좌진이 바쁘거나 또는 제가 조용히 가게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말에는 보좌진도 쉬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인사를 가야 되고, 그러면 내일 인사 안 가니까 아무도 나오지 마라. 저 혼자 조용히 운전하고 나가서 인사하고 다니는 거고요. 네. 국회도 급하면 제가 그냥 운전하고 오는 거지. 그걸 꼭 티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 근데 그게 운전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도.
제가 기자 출신이다.
아. 민원 전국을, 기자, 민원
전국을
기자.
전국을 돌아다녀도 기자 출신이
막 돌아다녀요. 네.
그런데 제가 운전 못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을 한 3선쯤 하면은 그, 지하철 교통카드 사용을 못한다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이터시 부시장을 했잖아요. 네. 부시장 1년 8개월, 10개월 정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전철역까지 걸어가서 전철역에서 전철을 타고 인천시청까지 특별한 일이 없느나 퇴임 때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습관인 거지 특별하게 네. 뭐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댓글창 재밌는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득구도 처음엔 저랬었지.
아니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이 뭔가 되게 순수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데 전체 지지층한테 좀 아픔 주는 언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되게 아프죠. 에. 요새 우리 당 전당대회 보면
네, 맞죠, 맞죠, 맞죠.
정말 그게 아픕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기시는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네거티브 때문에 아까 아마 들어오시기 직전에 우리 방송 내용도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싸우지 좀 마라. 근데 그것이 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싸움이 너무 지겹고 힘들게 계속되면은 지지층들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전체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새 제가 이제 동네에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는 제가 습관이 있어서 네. 걸어다니면 의원님 정말 요새 유튜브 안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너무 싸웁니다.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그래서 저도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참 너무 싸워서 정말 네. 우리 저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정청래 대표 차량 습격당 같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미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주도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나쁜 의도를 가진 갈라치기가 들어와서 이걸 더 키운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갈라치기의 에스컬레이팅. 그래갖고 지지층 전체를 분열시키는데 실제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정치인들이 네거티브를 일체 차단하면서 뭔가 원팀 분위기로 가면은 그런 분위기는 안 나고 전당대회가 재미는 없겠지만 훌륭한 전당대회여서 원팀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끝나면.
그래도 저는 이번 전당대회 때 이런 뭐 신천지 논란 이런 것은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폐지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어떻게 보강할 거냐 보조해 줄 거냐.
그럼요. 예.
이런 정도 정리하면 될 거를 이렇게 오래 싸워서야 부끄럽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청년,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청년이라는 말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누구라도 진정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트렌드가 되니까 청년한테 뭔가 이렇게 어필하는 수준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한 2주 전에 청년 최고위원이 진짜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그 의도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 필요하죠. 청년 최고위는 어떻게 뽑을 거냐 이런 것들 합의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청년 세대 2030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30들이 어떻게 희망을 줄 거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자 예를 들어서 2030들 만나보면 저희 부모는 부자가 아니어서 저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좀 못했기 때문에 취직도 어렵습니다. 이러니 결혼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집도 못 삽니다.
네.
거의 다 부정화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2030들 어떻게 우리 희망을 줄 거냐. 정치권이 이 희망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희망을 청년 최고위 하나 뽑는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2030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이냐. 이게 저는 이번 우리 전당대회에 커다란 논쟁이 됐으면 좋겠다.
맞죠.
또 우리나라가 미래에 반도체 이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는 이 미래 먹거리 산업 이런 걸로 좀 정책 경쟁이 됐으면 하는 절박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자, 방송 중에 속보가 있어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발표 결과 당대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 진출이고요. 최고위원 후보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와 최민희, 김용호, 임미애 이렇게 나머지 분들은 탈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을 거의 안 벗어나네요. 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쩍짓게?
대부분의 정치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청년 후보로 나왔던 후보들은 탈락 다 한 거고요.
그분들은 이제 청년 후보들은 저희들이 다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으니까 청년 후보를 따로 뽑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분들에게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위인 설관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청년 최고위원의 포지션이
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부터 어떤 분열의 요소로 작동하면 안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 하부하는 쪽으로 가야지 네. 분열하는 쪽으로 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허정식 의원은 돈봉투 사건 때도 수사를 받았는데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놀랍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명단에서 허정식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 있습니다.
아, 저는 수사도 받았고요. 압수수색도 받았고 재판도 받았고 유죄도 받았고 무죄도 받았고 험난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인천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면 돈을 뿌린다 그러면 아니 친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아니면 도와줄 만한 사람이나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네.
이게 잘못된 거고
아니 그때도 우리가 방송으로도 굉장히 많이 방어를 했던 논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몰랐는데 범인이 돼 있어가지고.
어쨌건 그러면은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송영길 전 대표 나왔었는데요.
네.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는 그냥 단칼에 말도 안 된다 했고.
보안수사권 폐지. 폐지하고 이번에 우리 당에서 형사소송법에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직권남용 못하도록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완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를 받아보면 압수수색도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거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 집단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죠. 당해봐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안수사권 뭐 폐지냐 전치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뭐 폐지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한번 당해보시죠.
그렇지. 장동영 네가 수사 한번 받아봐라.
한번 당해보셔야 됩니다.
자, 뭐, 당연한 결과물인데, 제가 보니까요, 한 30분 가까이 면접을 봤더니, 허정식 의원 합격. 괜찮아.
그 합격하면 밀어주실 거잖아요.
아, 지금 밀고 있는 게 인터뷰인데요.
보입니까? 미는 거.
네.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전당대회랑 같은 시기에 지금 시도당 위원장 경선도 있는 건데.
같이, 그러니까 그 시도당 그 발표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충남 이쪽은 8월 1일, 인천은 8월 8일 이때 같이 발표하고 같이 투표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 민주당 내 어떤 네거티브 논란 이런 것들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시도당 위원장들 진짜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시도당 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당원들이 뽑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시도당 위원장들이 어떤 자율성이랄까? 요 어떤 이런 걸 갖고, 그, 사실은 시도당 위원장들이 잘해야 당원들이 많아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도당하고 시, 광역, 시, 또 기초단체. 인천이 이제 선출직이 129명입니다.
예.
국회의원 12명, 구청장, 시구의원. 그게 플러스 한 분이 계시는데 대통령입니다. 인천이잖아요.
그렇네.
계양구리니까. 네. 전체 130명의 선출직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시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제가 선택을 받는다면 모범적인 한번 시당을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운영해보고 싶고.
그렇네요. 경기도에서 키운 이재명. 정작 대통령
인천에서 꽃을 피운 거죠. 꽃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여러분 허종식 의원 매력 있다고 느끼시면요 기억을 해두시다가 자 시당위원장 경선할 때 아마 이것도 카톡으로 투표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예, 예, 예. 허종식 의원 좀 머릿속에 이제 다른 방송이라서 뵈면 새날에서 봤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분 진짜 괜찮으시네요 보니까. 아예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30분 넘는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보니까 매력 있어요. 아 이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보통 정치인이 이런 게 있거든요. 참고 삼아 들어주실 것은 정치인이 유머를 잃으면 권위주의에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 소위 아랫사람들이나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의 유머를 내가 받아줄 정도는 돼야 어떤 직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나는 진짜 친하게 지고 싶은데 유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점점점 주위로부터 멀어지죠. 격리돼갖고 내가 원하는 거랑 상관없이 정치인 자체가 권위주의로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허종식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냥 딱 그 느낌 아니에요? 그 시골 출신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여름에 되면은 온두막에 둘러앉아서 막걸리하고 열무김치 안주로 먹는 그런 느낌 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정치를 지향합니다. 정치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함께 가는데 누구는 뭐 처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함께 가는 동행 리더십이 맞다.
맞습니다.
그런 정치를 네. 하고 싶습니다.
자 매력이 느껴지시는 허종식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 시당 위원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 괜찮으시면 꼭 좀 저 좀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제이님, 김병철님, 고고식님. 그리고 1418 세종님까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새날은 오늘은 방송을 좀 가볍게 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볍게 마치고 허종식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